인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노래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대표하는 캐럴송 고요한 밤입니다. 아, 이 노래는요, 지난 2018년 AP통신이 조사한 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탄 노래 1위로 꼽혔습니다. 또 2위로는요, 바로 이 노래.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네, 징글벨인데요. 자, 이 두 곡은 19세기 초에 나와서 지금까지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거리마다, 집마다 또 라디오를 틀면 캐롤송이 흘러나오죠. 유명한 가수치고 자기만의 캐롤송을 내놓지 않는 가수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가수 중에 한 명이 바로 미국 여가수 머라이어 캐리인데요. 올해로 50세가 된 머라이어 캐리는요, 미국의 가수 겸 작곡가, 작사가이자 배우인데요. 영 옥타브 파부터 5옥타브 시에 이르는 아주 높은 음역대를 자랑하는 가창력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송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신곡으로가 아니라 지난 1994년 내놨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라는 달달하고 로맨틱한 캐롤송이 차지한 겁니다. 네, 지금 잠깐 노래를 들으셨는데요. 어떤가요? 발랄하고 신나는 분위기죠. 이 노래는 이제 미국인들에게 성탄절 분위기를 북돋우는 유명한 노래로 자리 잡았는데요. 매년 이맘때 사랑을 받고 있죠. 이 노래는 앞서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기록에 이어서 이번에는 빌보드 핫 100과 영국 싱글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첫 캐럴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요, 또 지난해까지 10억 회에 이르는 스트리밍 횟수를 기록했고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에서 하루 동안 1200만 회 이상의 재생 횟수를 기록하면서 기네스북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음악 타이틀 여성 아티스트 부분에 기록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분석했는데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호소력,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 기준에 적당한 익숙함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노랫말까지 잠깐 소개해드리죠. 크리스마스에 난 선물도 하얀 눈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당신 하나만 있으면 돼요 라고 노래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기를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지상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2월 셋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Invisible Mask.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방법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항체 개발 기업 유레카 테라퓨틱스가 이 코 속으로 직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화 항체를 뿌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14일 코 속으로 직접 분무할 수 있는 코로나 항체 인비스 마스크가 동물 시험에서 최대 10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 효과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력하에 따르면 인비스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어서 집에서 손쉽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코 속 공기 중 미립자로부터 바이러스를 중화시켜 사용자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측은 자사의 인비스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및 마스크 등 여러 예방 조치를 보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비스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체내로 침투하는 주요 통로인 코 속의 분무 형태로 바이러스 중화 항체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면역 물질은 면역 글로불린 G와 면역 글로불린 A를 함께 조합했으며, 항체가 비강 내 점액 물질인 뮤신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항체가 뮤신과 결합해 호흡기 점막에 오랫동안 남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높은 결합성을 유지해 바이러스를 중화시켜 감염을 방지하는 원리입니다. 동물 시험에서 인비스 마스크 25 마이크로그램을 투약한 생쥐가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에도 최소 10시간 동안 보호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투여 후 7일이 지날 때까지 비강이나 폐에 감염이 없었으며,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중 감염성이 높은 20개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체와도 결합해 감염을 억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레카 측은 움직임이 많은 운동 등 마스크를 제대로 쓰기 힘들고 고령자 또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 또 어린이 소아 등 백신 접종 후에도 감염에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유레카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시험용 신약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이후 내년 초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재택근무. 지난 14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재택근무 기간 연장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자 지난 3월 가장 먼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했죠. 당초 재택근무 종료 시점은 내년 1월이었지만 7월까지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9월로 늦췄습니다.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지난 3월 사무실 대부분을 폐쇄했을 때 팬데믹이 어떤 경로로 퍼질지 몰랐다면서, 우리는 적응했고 혁신을 거듭해왔다. 백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의학과 과학계의 놀라운 독창성 덕분에 정상으로 복귀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 3일만 회사에 출근하는 유연근무를 염두하고 있다는데요. 피차이 CEO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한 후에도 새로운 근무체제를 실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협력의 날로 지정된 3일 정도만 회사로 출근하고, 나머지 날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방향입니다. 그는 유연한 근무 형태가 생산성과 협동성, 복지를 향상한다는 가설을 시험해보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도의 규모 기업이 복합 노동 모델을 전면 도입한 적은 없고 일부만 이제 시험에 착수한 상태라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보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11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요, 3년 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네, 논의한 이후에는요, 미국과 영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 7개 나라와 그리고 일본이 북한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공동성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들은요, 성명에서 북한에는 아동을 포함해서 약 1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고문과 강제노동, 그리고 약식 처형, 굶주림과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이용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욱더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의 요구보다는 무기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는 공식 회의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요, 2017년까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다음에 논의한 것과 같은 그런 공식 회의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일부 국가가 기타 안건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제기해서 그렇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난 2018년하고 2019년 또 2020년까지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식적으로 열리지 않은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2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는 8개 나라만 회의 소집에 찬성하면서 북한 인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미국의 회의 개최에 찬성하지 않아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공식회의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부터 코로나 대응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를 강조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요, 안보리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한계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역시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의 어느 한 부분만 다룬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해진 북한의 인권 탄압과 정치범 수용소 실태, 또 여성에 대한 성폭력, 탈북민 강제 북송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 언급했다면서 성명의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행동으로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논의가 정식 안건으로 오른 회의가 아니었고 또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번 8개 나라 공동 성명을 보면 미국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요, 지난 2018년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안보리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와 달리 미국이 다시 참여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APS가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요, 최근 인도적 접근 개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에 대한 제한이 극도로 높은 나라와 매우 높은 나라, 또 높은 나라 등 세 등급으로 나눴고 북한은 이 가운데 높은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네, 북한이 높은 나라라면은 극도로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인도적 지원 접근성 제한이 극도로 높은 나라에는 에리트레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네 개국이 꼽혔고요. 매우 높은 나라에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카메룬, 콩고 민주공화국 등 13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높은 나라로 분류된 국가는요, 북한을 비롯해서 아제르바이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등 17개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의 그 구체적인 평가 점수는 어떻습니까?
네, 0점에서 3점으로 점수가 매겨진 세부 항목에서요, 북한은 인도적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 또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 제한, 지형, 기후, 기반시설 등 환경의 물리적 제약 등에서 가장 나쁜 점수인 3점을 받았습니다. 국가 내 이동 제한, 또 인도주의 활동 방해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요, 2점이 나왔고요. 입국 제한은 1점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에 발표된 같은 보고서에서도 이번과 같이 인도적 접근에 대한 제한이 높은 나라로 그렇게 평가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단체가 지적하는 북한의 문제점은 뭔가요?
네, ACAPS는 이번 보고서에서요,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고 또 북한 당국이 여행과 인도지 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취한 조치가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있고 또 북한의 모든 국정이 1월 1일에 봉쇄됐고 국내적으로도 이동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과 9월 사이 북한에 태풍이 3번 상륙하면서 주요 도로와 철도 또 다리가 파괴돼 대도시간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더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인도주의 물품의 북한 반입이 제한되고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도 복잡해졌다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요, 자체 홈페이지에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 수준을 10점 만점에 5.2점인 높은 위험 단계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네, ACAPS 외에도요, 유엔 아동기금도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요, 지난 11일에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코로나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품도 다른 물품들과 동일한 전염병 예방 절차를 밟는다면서 10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니세프는 북한 도시관리청과 협력해서 최근 북한 내 8곳의 식수지원사업 현장에 시멘트와 철근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안북도 정주시, 함경남도 락원군, 황해북도 토산군에 5개 중력 수압 장치의 설치를 완료해서 8,843가구, 32,209명의 주민들과 12개 학교 또 7개 보건시설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서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12월 3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례가 여전히 한 건도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들어보죠.
네, 세 번째 내용은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이 올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북한의 3대 교역국 중 하나인 러시아로의 수출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한이 올해 1에서 3분기 러시아에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62만 8천 달러입니다. 북한은 1분기와 2분기, 3분기에 각각 16만 4천 달러, 그리고 6천 달러, 45만 8천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185만 달러나 유엔 대북 제재 이전인 2016년 같은 기간의 603만 달러와 비교해 봤을 때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된 결과로 그렇게 풀이됩니다.
네.
다만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액의 경우 1에서 3분기 4,200만 달러로 작년에 3,652만 달러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역액이 크게 줄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한 수출액이 예년의 1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ITC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2분기, 즉 4월에서 6월 동안 북한이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과 기록한 수출 총액은요, 730만 달러였습니다. 이미 제재 여파로 수출이 위축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5,184만 달러와 비교해봤을 때 약 14%, 또 제재 이전인 2016년 2분기에 9,769만 달러에 비해서는 7.4%에 불과한 그런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액이 크게 급감한 가운데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액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떻습니까?
네, 수입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은 2016년 2분기를 기준으로요,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로부터 약 7,122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고, 또 제재 여파가 가시화된 지난해에도 3,025만 달러의 수입액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수입액은 불과 2,133만 달러로 작년보다 약 1천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분석 들어보죠.
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요, 최근 중국과의 무역 지표 등을 근거로 북한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북중 무역의 감소 상황이 이전과 매우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유엔 제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근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10월엔 무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 중 나온 강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대북 특별대표를 맡아 지난 2년여간 북한과의 협상을 이끈 비건 부장관이 다음 달 미국의 정권교체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북 메시지를 내놓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비건 부장관은요, 강연에서 지난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요, 합의 내용을 진전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싱가포르 정상 합의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싱가포르 정상 합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가죠.
네, 싱가포르 정상 합의는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 또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으로 구성됐죠. 비건 부장관은요, 지난 2년간 후퇴와 실망, 놓친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대북 특별대표를 맡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유한 한반도를 위한 비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또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날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의 아쉬움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네, 이날 비건 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어떻습니까?
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요, 비건 부장관이 강연을 통해서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은 대화에 열려있다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 인수인계를 책임지고 있는 비건의 입장에선 본인의 의견만을 얘기한 건 아닐 것이고 또 어느 정도 바이든 새 행정부 팀들과도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 연속 선상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최소한 미국은 열어놓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독자의 선택 시간에는 먼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 알아봤고요. 이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어렵다는 보고서 분석 알아봤습니다. 또 북한의 대러 무역이 급감했다는 소식과 함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연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임스 리 씨의 2018년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사연 사부곡 들어보시죠. 길다란 해변가가 특색이 있어 롱비치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를 찾은 제임스 리 씨.
이런데 자주 나오세요?
집에서 나왔죠.
한 30, 40분 운전하시는 거
아니요. 한 지금은 한 네. 30분 정도. 이사하기 전에는 한 10분, 15분 정도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다가 그리우니까 저는 고향이 바다니까. 여기 나와서 이제 낚싯배도 타고 나가고 여기서 이제 뭐 물에서 타는 자전거 있어요.
미국 정착 초기 한 대학에서 북한 관련 강연을 하며 알게 된 한인 교수와 함께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던 곳입니다.
선착장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네. 내렸는데 광어가 걸려요. 광어가. 근데 야, 이 미국은 이제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로 놔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이즈가 0.1인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도 전에 광어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인상에. 네, 해도 먹었죠. 근데 광어 잡히는 일이 없대요, 여기는요. 나가야 잡히면 잡히지만.
추억이네요.
추억이죠. 미국에 처음 와서 낚시할 때 그.
지금은 추억이 돼버린 10년 전 이야기를 하던 제임스 씨. 더 까마득한 기억을 더듬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고기잡이를 좋아했어요. 북한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고기잡으러 많이 바닷가에 나갔어요. 낚시질이든 구물, 개인들이 이제 몰래 구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물 가지고 이제 고기잡으러 갈 때든 많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고기 잡는 취미를 붙은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향수적인 병이라고 할까 이제.
추억이 있는 그곳.
이거 건너서 북한인데 여기는. 아. 이 바다 건너서 북한이에요. 그 직선으로 가면 북한. 약간 남쪽이구나. 아. 한 5도 정도 꺾어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배 타고 가면 딱 북한이 일본 경 돌아가야 되나? 일본은 돌아가는데 북한이네요. 여기가 맞은편. 가보고 싶은데요. 언젠가는 가보겠죠. 북한도 이제 열리면 가볼 수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잠들어 있는 곳.
어쨌든 그 죄책감이라는 게 참 한동안 고통스럽게 살았지요. 그 정신적인 악몽에서 뭐 벗어나지 못하고요. 웃지도 못하고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조금씩 이제 좀 무뎌지죠.
제임스 씨는 자유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갖겠지만 자신의 자유는 가족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라고 어렵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부가 오픈돼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다칠 때, 그때부터 그 후에 이제 아버지가나 동생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이죠, 죄책감. 인간으로서 그래서 죄책감 가져오는 게 뭐, 죄책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게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남도 아닌 가족에게 이제 그 죄를 지었다라는, 내가 사실 내가 그렇게 도망쳐갔다고 우리 가족이 다 체될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체제가 그런 체제다나니까.
아버지와 동생이 수용소에서 사망하고 겨우 연락이 닿은 어머니께 드린 첫 마디.
어머니라는 게 이제 일단 확인된 다음에 첫 인사말이 어머니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초지정 무슨 그 피해 본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죄 지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거 물으면 그 어머니를 전화 받는 어머니로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악몽이 살아날 거니까. 뭐 나도 뭐.
어머니께 아버지와 동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차마 묻지는 못했습니다.
아빠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자랄 때부터. 내가 어린 나이에 이제 단대의 신곡이라는 그런 지역과 네. 천당 이런 얘기도 전 그 생생하거든요. 그 나이에 그런 이야기 들을 사람들이 없었어요. 6살, 뭐 7살 때부터 이제 15살 뭐 그 사이?
예. 그래서 책을 읽으시고 알려주신
알려주신 거죠. 근데 우리 삼형제 중에 그래 거기에 대한 관심 가진 사람은 삼형제 중에 없었고 제가 그때 그런 데 대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죠. 아, 바깥 세상에 대한 소리죠. 그게 지난 역사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워싱턴에 대한 저기 그다음에 자유 민주주의 사회라는 개념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이제 삼선 재원하고 다른 사람한테 후임이한테 대통령한테 넘겨주는 자기를 인정하고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내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외부 세계에 대해 처음 알게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고 말하는 제임스 씨. 어릴 때부터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도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언젠가 이 나라를 떠날 거란 건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임스 씨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20대 청년 시절 탈북을 시도할 뻔했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난 이 나라를 떠나겠다 하고 이제 나오다가 이제 제가 이제 흉기로 이제 맞은 거죠. 밥을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작별한다고 하고 어머니가 차려서 밥상을 아버지 어머니 앞에다 놓고 먹고 떠나 마지막 밥을 먹고 떠나라 해서 먹고 돌아서 앉아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저를 이제 내리쳤어요. 아버지 입장은 뭐냐면 이제 너가 떠나서 이게 되면 온 가족이 전멸한다. 이제 그런.
제임스 씨는 믿기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손도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했다며 자유세계에 대한 사상을 심어준 아버지가 극한 상황에서 가족 전체의 운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아들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어버린 아들을 어머니가 살려냈고 그 후로 3년간 아버지와 의절한 채로 살았습니다. 화해를 하고 난 후에도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고 제임스 씨는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이념 때문에 벌어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상한 나라에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임스 씨는 대학 시절에 아버지로 인해 좌절됐었던 탈북을 나이 40이 넘고 가족을 꾸린 후 이루게 됐지만 그 대가는 차라리 아버지 손에 죽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씻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생존은 제임스 씨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제임스 씨는 어머니와 했던 전화 통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아버지 엄마 잘 들을까요?
엄마 잘 들을까요? 엄마 잘 들을까요?
네.
할머니 꼭 오래 살아요.
할머니 꼭 오래 살아요. 아버지만 해주는데요. 네. 전화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할머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할머니.
어디냐?
네 할머니.
어디냐?
네.
어디냐?
네.
아버지 말이잖아. 들으라 엄마 말이잖아.
이게 언제 아이들 목소리가 어린데 언제부터 언제 기간 동안 녹음을 하셨어요?
이게 한 3년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됐죠. 그러니까 지금 2005년, 2015년, 14년. 이제 다시 또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녹음을 틀어놓고 한 거죠. 핸드폰을.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려고 브로커를 통해 통화하고 내용을 녹음해놓은 음성 파일이 7개. 제임스 씨는 그렇게라도 해서 죄책감을 달래고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의 염려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사도 확인이 되지 않은 지 3년째. 어머니에 대한 염려는 갈수록 커가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은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19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은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협상국과 동맹국으로 나눠서 서로에게 총을 겨눴고요. 독가스와 끔찍한 살상 무기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은 전쟁의 피비린내로 뒤덮였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중립을 지지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전쟁을 피하고 싶은 미국인들의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윌슨 대통령이 계속해서 미국을 참전시키지 않길 바라며 윌슨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유럽 전쟁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선언했고 윌슨 대통령의 이런 면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 재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유럽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전쟁터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1916년 말까지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적의 포로가 됐습니다.
1916년 2월부터 12월까지 프랑스 베르뎅 지역에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대규모 전투를 치르면서 프랑스와 독일 모두 비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전투로 발생한 사상자와 포로의 수는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프랑스 베르뎅 지역 전투가 벌어지고 썸 전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썸 전투 첫날 영국은 군인 6만 명을 잃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갈 때 양측의 사상자는 총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독일은 동부 국경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전투에서도 역시 총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보았습니다. 1916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독일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독일의 손실은 참담했지만 독일과 맞섰던 협상국의 피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 북부 지역과 벨기에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또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러시아와 이탈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세르비아의 일부 지역도 점령했습니다.
독일은 육상 전투에서 이겼고 협상국은 바다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독일은 영국의 봉쇄로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이 거의 다 막혔습니다. 심지어 식량 수송도 차단됐습니다. 영국이 독일과 오가는 모든 무역을 차단한 결과 독일은 식량 위기를 맞았고 당장 대규모 기아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봉쇄를 풀고 식량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한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독일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잠수함을 이용해서 봉쇄를 뚫겠다는 결정이었죠. 독일은 영국이나 유럽의 다른 지역 가까이 오는 배는 어떤 배든 상관없이 무조건 잠수함으로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같은 중립국의 선박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독일은 미국과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 경고 없이는 잠수함으로 민간인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은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곧 제한 없는 잠수함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세계를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황제 빌헤름 2세는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던 미국과의 약속을 철회하면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전쟁을 부추기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즉시 독일과의 외교 관계를 끊겠습니다. 독일은 미국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모든 선박에 대해 무차별 잠수함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독일의 빌헬름 2세는 미국의 대통령에게 만약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치르게 하라는 말로 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독일과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전장에서 만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독일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미국이 독일을 향해 총을 겨눌 수도 있고 계속 중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독일 잠수함이 미국 선박을 공격하고 침몰시킨다면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해운 회사들은 대부분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두려워했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1917년 초반 내내 소유 선박을 모항에 정박시킨 채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이러다 해운 회사들이 다 망해서 문을 닫게 될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건을 싣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녀야 할 무역 선박들이 모항에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게 아닙니까?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메릴랜드 대학교 소개합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주립대학인 메릴랜드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는 최근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자랑하고 있는 주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에게 이 메릴랜드주는 특히 친근하게 느껴진다고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메릴랜드 대학교는 바로 이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주립대학교입니다.
As the state's flagship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is the academic research hub of the region.
각 대학은 저마다 대학을 상징하는 깃발, 이 교기가 있죠. 메릴랜드 대학교는 메릴랜드 주의 깃발을 학교 깃발로 삼고 있는 저명한 연구중심형 종합대학교입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이 메릴랜드 주 고등 공교육 시스템에 속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교나 미시간 대학교 공교육 시스템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꽤나 탄탄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메릴랜드 공립학교 시스템 산하에 메릴랜드 대학교 칼리지 파크, 메릴랜드 대학교 볼티모어 카운티, 메릴랜드 대학교 이스턴 슈어 등의 이름을 가진 1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보통 메릴랜드 대학교 하면 이 칼리지 파크라는 도시에 있는 캠퍼스를 말하고요. UMD 또는 UMCP라고 영문 약자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칼리지 파크는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선정한 2020년도 미국 전체 대학에서 공동 64위를 차지했고요. 공립학교 순위에서는 24위에 오르며 꾸준히 성장 발전하고 있는 명문 주립대학교입니다. 최근 미국 대학 학비가 계속 오르면서 사립학교 대신에 좋은 주립학교를 찾는 학생도 느는 추세인데요.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립대는 아무래도 사립보다는 학비가 훨씬 싸기 때문이죠. 지난해 메릴랜드 대학교를 졸업한 조재준 씨도 그런 경우라고 하는데요.
거기 비즈니스고이 되게 좋은 편이고 저는 메릴랜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가격도 싸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거기 가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네, 메릴랜드 주민일 경우 1년 학비가 기숙사비와 교재비 빼고 만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반면에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 또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학비가 3만 7천 달러 정도 되니까 이 메릴랜드 주민이 받는 혜택이 상당히 큰 거죠. 2019 가을 학기 기준으로 메릴랜드 대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메릴랜드 거주 학생은 약 74% 정도, 메릴랜드 주가 아닌 곳에서 온 학생은 약 26%를 차지했습니다. 이 메릴랜드 대학교는 해마다 2월경에 아주 독특한 행사를 갖습니다.
Hi Ryan, I'm Shannon Dundee from the University of Maryland. You've been admitted to Maryland.
메릴랜드 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몇몇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집을 찾아가서 직접 합격 사실을 알리면서 깜짝 파티를 해주는 거죠.
Thank you.
아무래도 메릴랜드 대학교가 주립대학교다 보니까 가질 수 있는 즐거운 행사가 아닌가 싶네요. 메릴랜드 대학교는 1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대학교입니다. 1856년에 메릴랜드 농업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는데요. 1859년 첫 입학식 때 불과 34명 학생으로 시작한 이 메릴랜드 대학교는 오늘날 4만 명이 넘는 재학생에 1만 4천 명에 달하는 교직원을 갖춘 대형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메릴랜드주가 다양한 인종 구성을 자랑하는 것처럼 메릴랜드 대학교 역시 다양한 인종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인종 분포도를 보면요. 백인 학생 비중이 약 48%고요. 이어서 아시아계 학생이 18% 정도를 차지합니다. 흑인이 11%를 조금 웃도는데요. 전체 학생 중에서 소수계 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4%에 달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졸업생인 조진원 씨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소개하네요.
Maryland's a place where everyone has equal opportunities to succeed as long as you make an attempt to like get to know everyone.
메릴랜드 대학교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 학교가 크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친구들과 관계를 쌓으면서 사회생활을 배워갈 수 있다고 말하네요. 2019학년도 기준 메릴랜드 대학교 전체 학생 중에 남학생은 52%, 여학생은 48%로 해마다 여학생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8명 꼴이고요. 전체 강의의 약 45%가 20명 미만의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현재 12개 단과 대학을 운영하면서 약 200개에 달하는 전공과 부전공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컴퓨터공학과 엔지니어링, 경영학, 우주항공학 등의 전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메릴랜드 대학의 범죄학과는 명성이 자자합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지난 2018년 최고의 범죄학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으로 메릴랜드 대학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자동차로 30분 내외 거리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련 연구소들과 많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각종 지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연구기금이 연간 5억 달러 이상입니다. 2019학년도에도 연구기금이 5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네요. 메릴랜드 대학교는 규모가 큰 만큼 학생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00개가 넘는 학생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극, 스포츠 동아리도 있고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동아리도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졸업생인 조준원 씨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친구도 생기고 폭넓은 학창시절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클럽은 되게 많죠. 저는 아카펠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좀 친구 좀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 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막 best friends 같은 것도 생기고 제 마지막 senior year에는 제 아카펠라 친구들이랑 같이 roommate 했어요.
네, 아카펠라는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화음을 맞춰서 부르는 노래 말하죠. 메릴랜드 대학교의 상징 마스코트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등껍질을 가진 거북입니다. 마스코트의 정식 명칭은 테스튜도인데요. 하지만 메릴랜드 대학교 학생들은 또 다른 거북이의 일종인 테라핀이라고 즐겨 부르고요. 메릴랜드인들은 터프스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1932년 당시 풋볼팀 코치였던 해리 클리프턴 버드가 이 테라핀 거북이를 학교 마스코트로 삼자고 제안한 게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하네요. 메릴랜드인들의 거북이에 대한 애정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1933년에는 졸업반 학생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135kg에 달하는 거북이 동상도 기증했는데요. 하지만 1947년에 인근 볼티모어시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학생들이 이 거북이 동상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많은 메릴랜드 학생들이 볼티모어로 달려가서 거북이 동상이 있던 건물을 에워싸고 거칠게 항의했고요. 200명 넘는 경찰이 출동해 사태 수습에 나선 끝에 결국 이 거북이 동상은 메릴랜드 학생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2년 뒤 이번에는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들이 이 거북이 동상을 훔쳐가는 일이 또 발생하죠. 그래서 학교 측은 고육지책으로 300kg 넘는 시멘트를 동상에 채워놓고 주변에 철조망도 세우면서 거북이 보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도 낙서를 하거나 돌멩이를 던져 흠집이 나는 일이 여전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거센 풍상을 견뎌낸 메릴랜드 거북이는 오늘날 메릴랜드 대학 교정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인들은 이 거북이 동상의 코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코가 유난히 매끈매끈하다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SNS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